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4장.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께서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유대 지방을 떠나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기로 하셨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가셔야만 하였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땅에서 가까웠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도 그곳에 있었다. 먼 길을 오느라 지치신 예수께서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그때 마침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우물로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려고 벌써 마을로 들어가고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게 마실 물을 달라고 청하실 수 있습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는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리고 내게 물을 달라고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 만일 내가 알았더라면 내게 청하였을 것이고 나는 내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이 우물은 매우 깊고 선생님께는 물을 길어올릴 그릇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이 생명의 물을 얻으시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우리 조상 야곱보다 훌륭한 분이십니까? 야곱은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직접 이 물에 물을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분의 아들들과 모든 가축이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모두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여자가 대답하였다.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맞다. 사실 내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너와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내 말이 맞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예언자이신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내 유대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러 이 산으로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될 때가 오고 있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에 예배한다. 그러나 우리 유대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 사람을 써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진리에 따라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고 있다. 아니 벌써 여기에 와 있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진리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말하였다.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께서 오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 바로 그때 마을로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 여자와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또는 어찌하여 이 여자와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제껏 내가 한 일을 모두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은 마을에서 나와 예수를 보러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께 선생님 뭘 좀 드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에게 말하였다. 누가 선생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 뒤 여름이 끝날 때에야 추수가 시작되겠지 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벌써 곡식이 다 익어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다. 지금 이 순간도 거두는 사람이 싹쓸 받고 있다. 그가 거두어 드리는 곡식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다. 그리하여 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심는 사람 따로 거두는 사람 따로라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이다. 나는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힘들여 키우지 않은 곡식을 거두게 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힘든 일을 했고 너희는 그들이 힘들여 키워놓은 것을 거두었다. 그 사마리아 마을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그분은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네 동네에 머무시기를 간곡히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그 마을에 머무셨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처음에는 당신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소. 그러나 지금은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을 믿게 되었소. 이제 우리는 그분이 참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친히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점을 꼬집어 말씀하신 적이 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이르셨을 때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그들도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의 가나로 가셨다. 가나는 전에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왕의 신하 한 사람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병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가나에 계신 예수를 찾아왔다. 그는 예수께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애원하였다.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지 않으면 결코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왕의 신하가 말하였다. 선생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는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의 종들을 만났다. 종들은 그에게 아드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가 물었다. 언제부터 내 아들이 나왔느냐? 종들이 대답하였다. 어제 오후 1시쯤 아드님의 열이 내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이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집안 사람 모두가 예수를 믿었다. 그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뒤에 보여주신 두 번째 표적이다.
창세기 제46장. 이스라엘의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자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야곱 일행이 부엘세바를 떠날 차비를 하였다. 이스라엘 아들들은 자기들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우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할, 가나안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고학과 무라리,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와 베르스와 세라. 그런데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미 죽었다. 베르스의 아들들은 헤스론과 하물, 이사가르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욕과 시므론, 스불론의 아들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 이들은 밧다마람에서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이 밖에 딸 디나가 더 있다. 레아가 낳은 아들딸이 모두 33명이다. 가세 아들들은 시병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르데와 아렐리. 아세르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유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 이들은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실바는 라반이 자기 딸 레아를 출가시킬 때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이 모두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은 이집트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이와 로스와 문민과 훈민과 아릇. 이들은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인데 14명이다. 단의 아들은 후심.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스엘과 구니와 에셀과 실렘. 이들은 비라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비라는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출가시킬 때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은 모두 7명이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며느리를 뺀 그 직계 자손들이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까지 합하면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명이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로 보내어 야곱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일행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갔다.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요셉이 자기 형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이제 돌아가서 바로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저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이 저를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본래부터 목자이고 집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챙겨서 이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둘 터이니 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오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주의 발은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간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곡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렀다. 그들이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마을로 보내셨다.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저 앞에 보이는 마을로 가거라. 마을에 들었으면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그 나귀 옆에는 새끼도 한 마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혹시 너희에게 나귀들을 왜 끌고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주께서 이 나귀들을 쓰시겠답니다 라고 말해주어라. 그러면 곧 내줄 것이다. 이 일은 예언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려고 일어났다. 시온성에 알려라. 보아라, 너희 임금께서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고 오신다.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마을로 가서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등에 얹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다. 큰 무리가 겉옷을 벗어 길에 피었다.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깔았다. 예수를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아들을 찬양하라.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온통 들떠서 이 사람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를 따르던 무리가 대답하였다. 이분은 갈릴리의 나사렛 마을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이십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28장까지가 적어도 예수 기도의 33년의 생애 중에 마지막 약 한 주간 동안에 이루어진 내용이고 바로 예수 기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집중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21장에서 25장까지는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푸셨던 비유와 교훈들입니다. 이런 과정 중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고 이런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마지막까지 이릅니다.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동안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특별한 말이나 수레를 타고 들어왔던 이방 왕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들어오시는 모습입니다. 초라하게 짐승의 우리간 동물의 구유에 나셔서 죄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제 서서히 정점으로 나아감을 봅니다. 그리고 그 최고봉이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문을 통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과 다른 그리스도의 겸손과 선자들 통해 전하신 예언을 철저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권세를 가진 임금이나 장군들은 그 권세를 과신하기 위하여 대개 그들이 움직일 때는 언제나 특별한 말을 탑니다. 특히 적국의 수도를 점령하여 입성할 때는 호기를 부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경에서 나귀는 전쟁에는 사용되지 않은 농부들이나 중산층 이하의 짐을 나르거나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짐승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이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새끼나귀를 타심으로 나타내십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순진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칭찬하셨듯이 이 어수룩한 나귀 새끼는 하나님의 아들을 태우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오늘도 주님은 단순하고 우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심을 상징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 또 하나의 놓칠 수 없는 인물은 바로 나귀의 주인입니다. 이름도 나타나 있지 않은 이 사람은 주께서 쓰시겠다는 한마디에 기꺼이 자신의 나귀를 풀어가도록 하는 어리석을 정도의 순진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의 어떤 귀중한 재산을 본문의 주님의 말씀처럼 단순히 주께서 쓰시겠다고 가져가려 한다면 과연 이 나귀 주인처럼 순순히 내놓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람은 주께서 쓰시겠다는 한마디에 다른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고 보내는 모습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순종을 보게 되고 자신의 소유의 바른 사용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의 시대는 모든 면에서 이러한 단순한 순종이 어렵고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상황일지라도 결코 쉽지 않은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비록 세상이 어떻게 변했든지 또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주께서 쓰시겠다는 주님의 명령에 기꺼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단순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본문 4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한 기록을 읽는데 마태는 자신이 이렇게 구약의 예언 성취로서 오신 그리스도로 예수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께서 직접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한 예언들을 철저히 이루려 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말씀을 실천하시는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드러내려 한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귀를 타신 이유를 세 가지로 기록하는데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피겠는데 공의로우며 하는 것은 칼도 무기도 지니지 않은 채로 당연히 숭배받아 마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아도 자연과 우주가 찬양을 드릴 뿐이시기 때문에 구태여 위엄을 갖출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나중 16절에 인용되는 것처럼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는 시편 8편 2절의 말씀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구원을 베풀며라고 하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2절에 나타나는 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는 뜻인 것과 같죠.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친히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겸손하였는데 진정한 왕은 절대로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는 진정한 신앙의 지도자들은 자신을 꾸미지도 않고 위장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사실적으로 증거해야 생명이 풍성해질 것이며 조금이라도 가식적으로 꾸미려 한다면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꾸밈 없이 하나님을 증거할 일꾼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순종과 겸손을 그의 일꾼들에게 주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직분자는 주님을 닮은 겸손이 바탕이 되어야 주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쓰시는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해도 안 됐지만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6절에 라는 순종을 보이고 이 순종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는 군중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둠으로써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쇠하지 않을 영광을 입혀주실 메시아이심을 행동으로 증거했습니다.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아래 까는 모습들이 그것이죠. 그런가 하면 영락 없이 왕의 행차를 묘사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는데 이 내용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에 그대로 인용된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사모하는 순례자의 노래는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양되어지면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세히 모르면서도 그 위엄과 진실에 압도되어 이런 찬양을 드렸지만 예수께서 그들이 이런 기대와는 다르게 정치적인 권력이나 무력을 사용하지 않자 다시 이들은 예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7장 22절에서 23절에 빌라도에게 충동질하는 것을 봅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유월절에 천하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이 약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다는 기록을 봐도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고 그들이 단순한 동료에도 움직일 수 있었는가 하는 짐작이 갑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같은 현상은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알지 못하는 모임은 수에 관계없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와도 왜 교회를 와야 하는지 분명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들락거리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불쌍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소동은 있고 의문은 있으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막연한 소속 불명의 선지자 정도로밖에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임은 있으나 마나한 모임입니다. 오늘도 그냥 훌륭한 선생 정도로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축복자 정도로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면 참으로 가련한 인생일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고백이 인생의 종착역까지 갈 수 있는 바른 믿음을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보여 깨닫게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 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하여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하여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성에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이 어떤 빛을 던져주고 있는지 이 시리즈를 통해 함께 여행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Susan Broland, author. Session 3, Mary.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먼저 영어로 한 문단씩 듣고 우리말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Welcome to the series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In each session, we will examine a different person, learn who they are, what they did, when and where they lived, and how God molded their lives to point us to Jesus and to himself.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고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다듬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수잔과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Let's continue with our study. Mary is also a New Testament person and the most well-known woman in the entire Bible.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마리아 역시 신약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여인일 것입니다.
She is the one God chose to be the mother of his own son. What was it about Mary that made God choose her?
그는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마리아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The prophet Isaiah foretold that Jesus would be born of a virgin in Isaiah 7:14.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Mary was a young, chaste maiden who was from the tribe of Judah, of the line of King David.
마리아는 다윗 왕의 계보인 유다 지파의 젊고 순수한 처녀였습니다.
She was from the small town of Nazareth.
그는 나사렛의 작은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Mary's story begins in chapter 1 of Luke. Verses 36 and 37.
마리아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시작합니다.
The angel came to her and said, Greetings, the Lord is with you. You are very special to him. But Mary was very confused about what the angel said to her. Don't be afraid, Mary, because God is very pleased with you.
천사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Mary was engaged to a man named Joseph. Imagine being told this news by an angel that she would have a child. Who would believe it? How could she explain this to her soon-to-be husband?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소식을 듣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곧 남편이 될 요셉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But we shall see a great deal about Mary's character by her response to the angel's visit. In Luke 1:36, Mary said,
그러나 천사에게 응답한 마리아의 성품에서 위대한 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가 한 말입니다.
I am the Lord's servant. Let this thing you have said happen to me.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In Israel, Jewish men tended to marry when they were in their late teens. Girls married much earlier.
이스라엘 유대 남자는 보통 10대 후반에 결혼했습니다. 여자는 그보다 더 이른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Mary was most likely a very young girl. Rabbis, that is, the teacher of the church, had set the minimum age for girls to marry at 12 years of age.
그러므로 마리아는 어린 처녀였습니다. 오늘날 성경 교사와 같은 랍비는 여자의 결혼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Mary was young, but wise and devoted to God. She was willing to accept what the angel said to her and what God was asking of her.
마리아는 나이 어렸지만 지혜롭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처녀였습니다. 그는 천사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한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Now Mary went to the hill country to visit her relative Elizabeth, who had been unable to have a child, but was now 6 months pregnant because the angel told Mary,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이제 마리아는 산간 지역에 사는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마리아의 친척으로 원래 임신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고 말했습니다.
When Mary arrived, Elizabeth's baby moved within her womb, and she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Mary then said these words, found in Luke 1:46.
마리아가 도착하자 엘리사벳의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기뻐서 뛰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에 충만하여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나오는 내용으로 찬양했습니다.
I praise the Lord with all my heart. I am very happy because the Lord is my Savior. I am not important, but He has shown His care for me, His lowly servant. From now until the end of time, people will remember how much God blessed me.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Yes, the powerful one has done great things for me. His name is very holy. He always gives mercy to those who love him.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He reached out his arm and showed his power. He scattered those who are proud and think great things about themselves.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He brought down rulers from their thrones and raised up the humble people. He filled the hungry with good things, but he sent the rich away with nothing.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God has helped Israel, the people he chose to serve him. He did not forget his promise to give us his mercy. He has done what he promised to our ancestors, to Abraham and his children forever.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Mary's praise to God during this time showed that she fully knew the word of the Lord and truly felt undeserving of God's good grace.
하나님께 대한 마리아의 요와 같은 찬양은 그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심을 마리아가 알고 있음도 보여줍니다.
Join us next time in our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to learn more about Mary, the mother of Jesus.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시리즈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ock of ages, I am trusting now, dear Lord, in Thee. Dear Lord, in Thee I'm trusting. Keep me till my journey's ended. Keep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Hide me, O blessed Rock of ages.
Hide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Thy face I see in glory.
When the storm around me rages.
Round me rages, blessed
Rock of ages, hide Thou me. When the storm clouds gather,
keep me
till the sun comes shining through
the shadows.
Keep me till my work is over.
My work is over. Keep me
till I bid this world adieu. Hide me, O blessed Rock of ages.
Hide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Thy face I see in glory.
When the storm around me rages.
Round me rages, blessed
Rock of ages, hide Thou me. When my journey is completed.
Is completed, Savior.
And there's no more work to do.
No work to do, O blessed
Savior. Guide my weary spirit.
Weary spirit to that
happy land beyond the blue. Hide me, O blessed Rock of ages.
Hide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Thy face I see in glory.
When the storm around me rages.
Round me rages, blessed
Rock of ages, hide Thou me.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20대 후반의 한 청년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할머니 집에서 주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모든 할머니가 그렇듯이 손자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매일 그를 위해 기도하며 손자가 성경을 읽으면 하루에 100원씩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주에 7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일에는 할머니가 그 아이의 손에 1,000원 지폐를 쥐어주면서 하나님께 연보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그 아이는 순진한 마음으로 할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는 매일 성경을 읽어도 한 주에 700원 받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왜 1,000원을 드려야 해요? 이제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이 청년은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면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개는 아무개를 낳고 이런 내용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그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주님의 족보이니 거기 나오는 모든 인물은 흠없고 거룩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5절에서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6절에서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 두 아들을 낳았고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으며 룻은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유다가 며느리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다윗이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끄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부끄러웠던 과거의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탕자가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경건하게 슬퍼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후에 자기 두 딸과 근친 상간으로 낳은 모압과 암몬이 있는데 사실 룻은 그 모압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훌륭하거나 고상한 역사를 가진 가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어찌 보면 충격적인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잘못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고 훌륭한 가문 출신이 아닌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